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축하드립니다. 강론하기 전에 앞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는 안 하시겠죠. 제가 뭐 한다면 말리지도 못하실 테고. 내일 남미사 때는 또 주교님들 그 성탄 담화문 어쨌든 정성스럽게 1년에 몇 번 그 쓰시는 그 한국 주교님들의 담화문을 제가 또 요약해서 읽어드릴 거라서 성탄 대축일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지금입니다. 제가 뭐 남의 그 뭐라 그럴까요? 흠이 될 만한 이야기는 뭐 재미있어도 제가 뭐 여러분은 다 그러시겠지만 좀 조심해서 안 하시는 편인 안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전례 때 작은 이 어떤 사고라 해야 되나? 이런 에피소드를 해프닝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군종병을 있을 때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밤미사를 밤 12시 했잖아요. 어릴 때 저도 옛날에 성탄 특히나 부활 밤미사도 그렇지만 성탄 밤미사는 더 추우니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 밤미사는 거의 이제 고역이었죠. 저는 어릴 때는 12시 미사를 끝까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죽으려고 하면 이제 좀 집에 가라고 이제 부모님 봐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전례를 보면 분명히 지금 저녁 8시인데 미국은 오후 4시에도 하더라고요. 저기 다른 저기 성당 불 저기 주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좀 헷갈립니다. 밤미사인데 저녁 8시 하잖아요. 그럼 말은 사실은 밤미사가 전야미사가 또 있거든요. 부활대축일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에 뭘 해야 될지를 좀 헷갈리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병 할 때 제가 서울에 그 공군 지금 그때는 태성대 성당이었고 지금 공군 중앙성당으로 이름도 바뀌고 성당도 새로 완전히 지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그 옛날 유치원 건물을 그 리모델링해서 그냥 썼었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으리으리해졌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군종 신부님이 계셨고 제가 이름이나 교군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그날 미사를 다 준비해놓고 성탄 밤미사로 준비해놓고 그때도 한 9시쯤 밤 9시쯤 미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중간에 떡하니 오셔 갑자기 이렇게 주보를 보고 하시더니만 그 뭐 주보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됐다고 전야 미사를 준비해야지 왜 밤미사를 준비했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신부님들도 헷갈릴 수가 있죠. 신학교도 배우고 전례 배우고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이렇게 오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근데 전염이사 복음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염이사 복음은 악의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으세요. 제가 좀 전에 복음 이 루카 복음 보면 이제 예수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염이사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대에 있었던 그 전례부장님이랑 하셨던 전례부장 저랑 다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와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든지. 예. 뒤에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뒷북치시면서 밤미사 틀렸고 전야미사라는 거예요. 막 이제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 고집을 부리니까 뭐 저는 뭐 군종병이고 저도 거의 그때 이제 마지막 성탄이고 제대 말년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제 양심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제가 배운 걸로 이 성탄 미사를 이거를 전야 미사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걸 신부님을 설득할 방법도 없고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신부님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고민을 하다가 서울교구 주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그쪽에 제가 그 서울에 그 공군 성당이 있었다도 보니까 그 서울 주보를 저희가 받고 있었거든요. 그 서울교구 주보를 생각이 나서 서울교구 주보를 이제 사무실에 가서 딱 보니까는 성탄 밤미사 전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종이 갖다 드렸죠. 신부님 이거 저기 밤미사 있다고. 신부님이 또 카드니 막 좀 순간 당황하시더니 처음 하신 말씀 이게 언제 바뀌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전례부장님 좀 눈치가 좀 없으셨거든요. 그래 막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바뀐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습을 하고 그 밤미사를 했던 그 밤미사 전례로 겨우겨우 수습하고 그 밤미사 전례로 그 성탄 밤미사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우들의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밤미사가 옛날엔 정말 자정 때 그 행해졌던 밤미사가 지금은 저녁대로 이렇게 땡겨져 있다 보니까 그 말이랑 사실은 그 전례 시간이랑 좀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씩 그런 부활도 그렇고 성탄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왕자 책을 보면 그 지구가 그 둥글다라는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하면서 그 왕자의 그 주인공이 어린 왕자 빼고도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가 둥글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로맨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기 가로등지기 옛날에는 여러분 저의 기억엔 없는데 옛날에 한국이나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정말 옛날에는 가로등을 유럽에는 소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저녁 때 밤에 가로등이 이제 초로 돼 있어가지고 기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뚜껑 열고 이제 불 붙이고 뚜껑 열고 불 붙여 가는 그런 가로등지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태평양부터 밤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로등지기가 나와서 불을 켜고 자러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 가로등지기가 나와서 불을 켜고 자러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보다 좀 더 있는 중동 쪽에 가로등지기가 이제 길에 나와서 불을 켜고 자러 가고 유럽의 가로등지기가 나와서 불을 켜고 자러 가고 마지막 끝머리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자러 가고 하면 지구가 다 밤이 된다. 그렇게 지구가 둥글다라는 아주 로맨틱한 방법으로 이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어린 왕자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 가톨릭 신자인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그 가로등지기 같은 그걸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예식으로 그 어린 왕자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있죠. 바로 우리한테는 미사 지금 우리가 함께 바치는 이 미사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 미사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 대추, 특히나 부활 대추길이 사실은 전례적으로 치면 더 크긴 하지만 성탄 대추길이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떠들썩하죠. 그래서 매체에서도 성탄 대추길에 관련한 뉴스를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디서 저기서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그 뭐 매체에서도 얘기하고 또 뭐 가족들한테도 이런 미사를 받으시죠. 미사 사진들을 저희는 아직 어젯밤에 밤중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가족들한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성당을 나가시는 분들은 뭐 사진을 보내주시죠. 미사했다고. 그죠? 열몇 시간 전에 성탄 미사했다고 그냥 사진 보내주시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죠. 저도 아침에 이제 가족들한테 성탄 미사했다는 그걸 봤고요. 그러고 나서는 또 그 가로등지기들처럼 미사가 하나씩 하나씩. 그러고 나서 미디어에서도 그 의미 있는 곳에서의 성탄 미사를 라이브로도 보여주죠. 미국의 그 방송국에서도 보여줄 텐데 저는 로이터로 봤는데요. 그 베들레헴에서의 그 성탄 밤미사랑 또 바티칸에서의 성탄 밤미사를 저는 오후에 거의 라이브는 아니었고 라이브를 했던 걸 녹화로 좀 이렇게 봤었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교구의 주기영이 신부님들과 또 그 교우들과 함께 베들레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시는 장면들. 미사 마칠 때 우리는 보통은 제대에 그냥 아기 예수님을 모셔두고 대장합니다만 거기는 이제 본당이 지상에 있잖아요. 본당 지상에서 미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을 그 줄에 주교님이 아기 예수님을 다시 모시고 베들레헴 성당 본당 지하에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동그란 구멍으로 해가지고 별 모양으로 그 자리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모시더라고요. 그 바티칸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저도 성탄 밤미사를 참여해봤는데 그때는 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취임하시고 취임인가요? 교황이 되시고 첫 성탄 밤미사였죠. 거기서 이제 교황님이 밤미사 전례를 성탄 대축일 미사를 바티칸 성당에서 같이 거행을 하고 이제 거기서도 아기 예수님을 이제 제대 중앙에 모셔졌던 아기 예수님을 다시 교황님이 모시고 뒤쪽으로 와서 이제 뒤쪽 구유에 배치되어 있는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미국은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LA나 그쪽보다는 우리가 좀 빠르겠지만 그래도 두세 시간 차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차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탄 밤미사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지기의 예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뭐 영적인 의미가 크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바로 그 같은 미사를 한다. 같은 전례를 드린다. 결국 일치라는 것이죠. 그 일치감, 같은 전례 미사 속에서 우리가 시간대는 다릅니다만 순서대로 같이 거행하는 미사 속에서 그 미사하는 영상을 보면서 아주 뭔가 좀 벅차오르는 그런 일치감을 누구나가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치감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또 누구나 다 그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그 평화라는 단어를 기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제 기억엔 가자지구 안에 있었는데 아마 맞습니까? 가자지구 안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정말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가자지구에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휴전 상태에 들어가서 그나마 올해 성탄 대축일은 그나마 멈춘 상태에서 그나마 평화로운 상태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라는 또 단어가 또 우리 삶에서 내년에는 좀 더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론을 해볼까요? 예. 예, 성탄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인간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은 그 신의 인간 되심, 그래서 육하의 신비, 또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이것을 육하 사건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비라는 단어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듣게 되죠. 이 사건을 신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구약의 전통 안에서부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존재하고 있었죠. 오늘 이독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메시아 예언은 루카복음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보디게 있어서 구유에 뉘었다. 요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은 그래서 메시아가 신이 되길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강한 통치력을 가진 인간이 이 메시아로 나서주길 바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이 메시아는 그저 인간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 대해 오신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메시아를 통한 인간의 목적과 메시아를 통한 신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 즉 신비가 일어난 게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 신비를 오늘 티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비가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이 신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비의 영역에는 완전함이라는 그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판단에 가깝다면 신앙은 그런 삶을 걸고 붙드는 방향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되는 데는 그것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에 대한 특별한 신뢰가 필요로 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러르면서 믿는 게 됩니다. 우러러 보아도 될 정도로 그 대상이 완전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받듦이 바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 믿음은 우러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 일반적인 믿음의 가장 일반적인 대상은 따로 얘기하면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도 자주 쓰지만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도 자주 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믿음 사이에도 이 신비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신비의 영역, 세상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그 빈 공간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의미가 됩니다. 이 신비의 영역을 채워가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자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 인생을 이 신비의 영역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영혼으로 채워가려는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과 사람도 믿는다라고 하죠.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믿는다고 하는 신의는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신의가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믿어야 될까요? 그냥 과학으로 계산해서 답을 가진다면 굳이 불확실한 신비의 영역 때문에 믿는다는 괜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신비의 영역은 과학으로는 답을 가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은 단지 몸과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몸으로만 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몸과 몸은 오로지 물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몸을 지닌 마음이 몸을 지닌 다른 마음과 가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가 되고 마음의 문제는 과학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정 부분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또 용기가 필요해지죠. 그 믿음의 영역이 그래서 시끄럽게 신비의 영역이다 보니 이를테면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나게 되는 모험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나의 인생을 걸기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닮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그 존재들 사이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하느님에게 가장 가까운 모습의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보다 자유로운 존재는 전 우주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없음이라는 것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서로 간의 사랑함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간의 믿음의 영역, 신비의 영역을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물질은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가장 중요한 물질의 수단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의 영역을 믿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은 하느님과 인간의 거리감을 바로 이 물질로 표현하고 채운 사건입니다. 신비와 이성의 간격을 물질을 가지고 가장 가깝게 줄였던 시간, 바로 신의 육화 사건, 신이 인간되어 오심입니다. 그래서 신이 이렇게 인간이 된 이야기는 온 세상의 신화에서 사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죠. 그 신화들은 거의 대부분 가까운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사실 그 신화들은 그래서 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되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화 사건은 전혀 반대의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된 신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깊이로 그 신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신화,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들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육화 사건은 그 인간됨을 통해서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육화 사건을 통해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진리, 그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해서 그 신비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 신비의 영역을 채우는 일은 정말이지 온전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시간에서 자기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맡겨져 있는 각자의 몫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인생은 오로지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의 영역을 믿음과 신앙으로 채워가는 과정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신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신비의 영역 충분히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영역은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깨달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한 분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비의 영역을 당신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인간이라는 물질로 우리 인간에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성탄 대축일입니다. 2026년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는 이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의미에서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그래서 또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신비를 내가 무엇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잘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오늘 강론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이해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대축일은 그 신비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날입니다. 육화사건을 통해서요.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밤과 또 내일 대축일 전례를 통해서 또 함께 마음껏 느끼고 또 삶에서 표현하면서 함께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